2020년도 성탄절 설교의 본문을 갈라디아서로 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In His Time이라고 했는데 본래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처음 했을 때 제목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때가 참에라고 정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즉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부 예배 시간에는 2부 예배 때하고는 달리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이제 이야기로 놓고 본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김치를 어렸을 땐 드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매운 거는 싫어했다, 예수님이 옆집에 있는 철수와 싸웠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속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야기, 역사가 구속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를 쓸게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의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세 글자입니다. 구속사, The History of Redemption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느냐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때가 찼을 때,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때에 대해서 구약의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든 모세든 하여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때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다,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 아,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때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때가 되면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를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8시에 클래스가, 첫 클래스가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게 자녀들한테 물어봤더니 케일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나원 집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에 학교가 시작을 해요. 조금 늦게 시작하는 아이는 이제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5분에 시작을 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집에 있을 때에 아이가 조금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 안 깨우면 안 일어나는 스타일의 자녀라고 한다면 9시에 첫 번째 클래스가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업이 시작했으라고 가정을 했을 때 8시 반이 되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깨울 거 아니에요.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깨울 때 뭐라고 깨워요? 야, 공부할 시간이야. 수업할 시간이야. 그러면서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깨우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예를 들어 더 어린아이들은 그게 8시가 됐는지 9시가 됐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줬을 때 학교에서 자녀하고 상의해서 야, 넌 8시가 공부하는 게 좋겠니? 10시에 공부하는 게 좋겠니?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결정하고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맞지요? 통보하면서 그 시간이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상의해서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은 완벽한 시간에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다만 그 시간을 결정을 해 놓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넌지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고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그 신약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자들이 교회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오늘 다행히 앞에 강대상이 없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겠지만 시와 때는 잘 모르지만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것대로 그건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언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뭐라고 전도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종말에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시지요. 그것이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신 것도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고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준 것도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에 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하죠. 미가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런 장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이면서 본론인데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는 메시아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메시아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누구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제 오시는가 하면 메시아의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In His Time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약에서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시간 안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차,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리고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적인 상황 그런 모든 사회적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우리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국가가 아니었어요.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식민지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속국이었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페르시아가 제국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때가 아니었고요. 그 앞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을 때 그때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로마는 통치를 하면서 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정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어느 민족을 정복을 하면 로마와 연결을 잘할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대로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문화는 로마의 문화보다 그리스의 문화가 더욱더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언어, 소위 말하면 라틴어죠. 로마의 언어가 그 보급이 되어지고 그 통용하는 언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어,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헬라어, 헬라어가 주요 통용하는 언어가 된 거죠. 그 헬라어로 인하여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그 헬라어로 인하여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시점을 또 하나 조금만 더 좁게 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그 명령을 하나를 내려요. 인구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던 거예요. 호족 등본을 다시 하는 거예요. 호족 관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메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만삭이잖아요. 만삭의 몸으로 거기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읽었던 미가서가 그대로 예언한 대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기가 막히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맞춰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맞춰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맞춰가려고 한다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생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보시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더불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했던 말 때문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은 어디에 매달린다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왜 노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처형법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희생제물의 모습, 번제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짊어지고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예요.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요. 제물은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잡겠다고 했어요.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건 명령이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에서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도 그때가 아무 때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in his time, 그 시간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구름 가운데 가려져서 올라가셨던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즉 성찬식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도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메시지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힘들지만 종말이 가까웠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모이기를 없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 종말에 관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같은 베드로 후서와 같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성경책들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고 말 타고 오시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했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로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견디라고 인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시간에 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엔스윙 머신에 녹음이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느 여자분이 전화를 하셔서 한국 분이세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십니다. 저도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다만 너무 급한 메시지가 있어서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급한 메시지가 있어서 목사님께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며칠 날 오신다고 합니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우지는 않았어요. 증거로 갖기 위해서 그냥 듣다가 말았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예수님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은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 안 받았나요? 예,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을 완벽하게 받았지만 그는 아직 천국엔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그것을 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과거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glorification, 영화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썩을 육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거룩한 육체로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 영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구원 받을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에 지금도 예수님의 시간인데 맞죠? 지금도 예수님의 시간인데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인가 하면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거 정리하고 결론을 할게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났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the original gospel,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많이 건너뛸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씨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선지자가 구약에 많잖아요. 근데 하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앗도 메시아고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선지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자리를 너의 보좌를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다윗의 후손을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사야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메시아에 관한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구약의 언약을 믿습니다. 맞지요? 그 구약의 언약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를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고를, 그 예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018년에 크리스마스에 해당되는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보세요. The Christmas Chronicles. 그리고 올해 아마 넘버2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 남자 주인공이 커트 러셀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그 부분에서 그 산타크로스하고 가난 이야기야. 산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이런 것이 있어요. The Line of True Believers. 산타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가계도, family tree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남자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모든 가족은 다 있는데. 결국에는 믿어서 그 아이의 이름도 기록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에서 언약하시고 예언한 대로 탄생하신 것을 믿느냐.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있는 것,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The true believers.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다른 모습으로 믿을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가족에 패밀리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패밀리 트리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게도 안에 정말로 true believers가 누가 있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아닌 사람의 이름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true believers, the line of true believers, 그 가계도가 그려지는 그리고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